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오늘 1절서부터 6절까지 읽고 그리고 21절 상반부 읽고 그리고 설교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21절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21절 상반부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저희 모두에게 허락이 되어서 말씀을 들으며 믿음이 자라며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이루신 우리의 구원의 현실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주셔서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 잘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는 큰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받으심을 저희가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1절을 보면서 이 세상 역사와 구원 역사의 관계를 저희가 보았습니다. 세상 역사는 일반 은혜로 계속 이어져 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특별 은혜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일반 은혜의 질서로 지금 이어져가는 세상 역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에 있다는 것이죠. 세상 역사 자체에 무슨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특별 은혜로 이루어져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이 일반 은혜 질서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세상 역사의 목적입니다. 이 말은 이제 구원 역사가 눈에 보이게 성취가 되면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일반 은혜는 끝이 납니다. 일반 역사가 끝난다 이 말입니다. 왜? 이제 더 이상 일반 역사가 흘러가야 될 목적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 완전히 눈에 보이게 성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특별 은혜의 하나님 역사가 죄인들의 눈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구약 때에는 이 천국적인 것이 세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세상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다 예표 수준이었죠.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모든 그 우리가 보통 말하는 기적들, 이 기적이라는 것 자체가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기적이 없습니다. 천국은 뭐 모든 것이 기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그 컨셉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기적이라는 것도 세상에 속한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는 이제 세상이 끝난다는 건데, 초림 때도 영적으로 이제 세상이 끝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런 기적, 이런 시대가 지나가는 거죠. 이제 천국적인 것을 천국으로 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천국은 지금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별은혜의 하나님 역사가 죄인들의 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숨으셔서 일하시는 것은 절대 아니죠. 죄인들의 눈이 죄로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6장 26절에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은 어디 숨어서 구석에서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죄인들의 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세상 역사는 흘러갑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디베리오 가이사가 왕위에 있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지금 세상 역사에서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참 역사, 이 영원한 역사, 즉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디베리오 가이사가 왕위에 있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고 뭐 누가 어쩌고 어쩌고 하는데 2절 하반부부터 말이 나오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흥분되는 말씀이죠. 세상 역사는 흘러가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얼마나 흥분되는 그런 구절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초점은 다 세상 역사에 가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부르는 것 같이 세례 요한을 부르십니다. 구약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읽어드릴 수 있는데 예레미야 1장 2절에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아모스 1장 1절에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 전 이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 받은 말씀이라. 거기서도 이제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누가복음 1장, 2장 그리고 3장에서 저희가 이게 얼마나 흥분되는 건지 저희가 깨달지를 못해서 그런데, 여러분이 그 당시에 사는 사람이면 이거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구약에서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지금 마지막이었어요. 이 당시에 의하면.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십니다. 잠잠하십니다. 즉 선지자를 안 보내셨어요. 400년 동안 잠잠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말씀을 하시며 일을 시작하는 엄청난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즉 구약에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구원을 이제 이루시려고 일을 시작하시는 바로 그때예요. 얼마나 이게 흥분되는 때입니까? 여기 보면 빈들에서, 빈들이라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됐지만 광야, 영어로 보면 wilderness, 광야에서, 즉 구약의 출애굽이 예표했던 참 출애굽, 즉 출세상, 그 애굽이 세상을 예표하는 것이었죠. 그러니 이제 참 출애굽, 참 출세상, 출제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 3장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고 일을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는데 뭐냐? 세례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 지금 세례 요한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 무슨 의미인가? 이런 것을 누가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려줍니다. 그게 4절서부터 6절입니다. 누가가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은 이사야 40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냥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구약에서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신 약속해 주신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죠.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이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여러분이 잘 아시죠? 바벨론 포로 생활에 처해 있던 하나님 백성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죠. 소망을 주시는 건데 뭐냐? 이제 메시아께서 오셔서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즉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메시아가 오셔서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시기 그 바로 전에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 말을 이사야를 통해서 해주신 거죠. 누가는 지금 바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이 말입니다. 즉 메시아가 이제 오실 그때가 이제 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백성들, 구약 백성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잘못 이해하고 그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루실 일들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철저하게 세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착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는 자가 먼저 나타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올 것을 기다리는데 지금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말라기가 쓰여지고 40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질 않았는데 세례 요한의 등장은 그러면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대하고 흥분되는 것인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즉 요즘 말로 하면 어느 사람이 아 이건 좋은 예가 아니네요. 요즘 그 제가 뭘 얘기하려면 어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 근데 진짜 그런 사람들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좋은 예가 아니에요. 그러나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거면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우리는 매일 그러고 사는 거죠. 오늘 오실까? 그러고 사는 겁니다.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분을 맞아들일 준비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같이 나타나리라가 너희에게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왜? 저희는 기다리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희한테는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그 깜짝 놀라게 나타나시는 게 아닙니다. 매일 기다려보세요. 그게 뭐가 깜짝입니까? 매일 기다리는 사람한테. 어쨌든 지금 엄청나게 흥분되는 그 시대입니다. 말씀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모든 구약을 끝내고 메시아께서 새 시대를 시작하심을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의 왕과 함께 임하는 겁니다. 그때가 온 것이다. 어느 정도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로 흥분되는 때인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 기독교인들이 이 감격이 없습니다. 흥분도 안 되고 지금 이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말씀을 통해 이해하면서 감격도 안 되고 흥분도 안 되는 교회가 뭐 이렇게 기쁨이 없는. 그러나 지금 여기에 보면 엄청난 흥분이 되는 것인데 뭐냐? 이 사람이 나타나서 준비하라! 왕이 오신다! 준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요한복음 1장 23절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가로대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세례 요한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사람이고 무슨 임무를 가지고 지금 오는 건지. 그럼 뭐하라고 외칩니까? 오늘 보는 4절 하반부부터 보게 되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낮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그 당시 왕이 어디를 가게 되면 그 왕이 올 때 그가 오는 길을 평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왕이면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데 그런 왕이 지금 자기를 찾아오는데 그 고을의 리더들이 나가서 예 사람들을 시켜 그 길을 평탄케 만드는 거죠. 요즘 같이 뭐 아스팔트를 깔고 막 이래갖고 지금 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지금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지금 그런 의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는데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길을 예비하라 이 말이죠. 그러나 4절과 5절 그 참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인데 그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인데 4절과 5절에 지리적인 이 geography이죠. 이 땅의 평탄, 지리적인 그런 평탄으로 표현이 됐지만 그러나 사실 이 이사야가 말하는 이 말씀의 그 중심은 이 지리적인 게 아닙니다. 영적인 평탄을 얘기하고 있죠. 윤리적인 평탄, 양심적인 평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즉 이 말은 온 죄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땅의 평탄이 아니라 영적 평탄을 말합니다. 이 4절의 평탄이라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사도행전 8장 20절에도 쓰여지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4절의 평탄이라는 같은 단어가 이 사도행전 8장 21절에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이렇게 쓰여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평탄이 지리적인 게 아니라 여기서는 윤리적인 걸로 얘기가 되는 거죠. 같은 단어가. 마음의 평탄, 즉 마음이 straight, 곧지 못하다 이런 말이 됩니다. 5절에 산이 낮아진다 이 단어도 낮아진다는 단어가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여기서도 지리적인 게 아니라 윤리적인 표현이죠. 5절에 이 굽은 것 굽은 것이라 이렇게 번역된 단어도 사도행전 2장 40절에 가면은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거기 패역한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도 지리적이 아니죠. 윤리적으로 쓰여집니다. 즉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그의 길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 파여진 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 높아진 거는 낮아지고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리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저희가 이해를 해야죠. 윤리적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시편에도 평탄한 길, 곧은 길 다 의로운 삶을 가리킵니다. 즉 주님의 길을 예배한다는 것은 이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순종을 할 때 이제 하나님의 길이 마련이 되는 거죠. 준비가 되는 겁니다. 즉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백성들의 회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디자인이 그 메시아가 오면 올 때에 그 준비를 하는 즉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백성들이 회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야 메시아가 이제 오신다. 지금 회개하여 의의 길로 돌아섬을 말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즉 죄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순종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13장 33절 상반부에 여로보암이 2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즉 뭐예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럼 다 이런 것이 무슨 뜻이냐?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냐? 이걸 말하기 전에 잠시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요즘 교회에서 베푸는 세례와는 차이가 있죠. 교회에서 베푸는 세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 구절은 저희가 다음 주에 또 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자기가 주는 세례와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를 비교하죠. 더 확실한 것은 요한의 세례는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세례를 상징하는 세례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아주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부터 읽습니다. 가로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제 지금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죠. 근데 여기에 지금 만났는데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다. 3절에 바울이 가로대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다. 바울이 가로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지금 분명히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또 세례를 줍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즉 세례 요한의 이 세례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기 전 주어진 세례, 아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어지지 않은 세례입니다. 그러나 참 세례를 상징하는 세례인 것만큼은 분명하죠. 구약에서도 세례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약에서 이방인이 유대교에 들어오려면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죄가 씻어져야 되는 그런 상징이었죠, 그때도. 그러나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런 세례도 아닙니다. 구약의 세례도 아니에요. 왜? 지금 세례 요한은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베풀었습니다. 구약에서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속하려면 세례를 받은 그런 세례도 아니란 말이에요.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에게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여기에 보면 어떤 세례입니까? 회개의 세례. 그리하여 죄사함을 받는 세례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례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일들이 없으면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 즉 그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신 후에 이제 교회가 베푸는 그 세례를 지금 미리 보여준다, 이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죠. 참 하나님의 백성은 죄의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이방인인 건 유대인인 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과 죄인이 분리되는 이유는 오직 죄 때문에, 딱 죄 때문에 분리가 되는 것이니까. 이사야서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즉 구원이라는 것은 이 죄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 하나님의 구원을 무슨 경제적 구원, 뭐 육체적 구원, 구원받으면 뭐 병도 다 뭐 고쳐지고 이런 성경이 말하지도 않는 구원으로 전하면 안 됩니다. 죄가 해결되는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며 자기 죄를 회개 안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심각한 모습이 됩니다. 물론 게을러서 자기 죄를 회개 안 하고 사는데 그러나 그렇게 죄를 회개 안 하며 사는 그 모습이 어떤 의미냐 할 때는 심각하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근데 뭐 잘하는 게 있습니까? 하루 종일 뭘 잘한 게 있어요? 그러니 회개를 얼마나 해야 됩니까? 엄청나게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산다면 뭐예요 이게 도대체? 기독교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기독교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뭐 자기는 안다고 하지만 자기 삶에서 그 안다는 현실이 나타나질 않으니까. 그래서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주셔야 회개를 하지. 무시무시한 겁니다. 내가 회개를 안 하고 산다는 것은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지금 많이 내려지지 않는다는 건데 이거 심각한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냥 뭐 괜찮어 편하다 평강도 없는데 편하다 이렇게 살다가 큰일 납니다. 자꾸 말씀으로 깨우쳐야죠. 왜 내가 회개를 안 하는 거야? 왜? 죄는 매일 지면서 깜짝 놀래야죠. 그러면 오늘 이 구절이 주는 그 의미를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다 나와서 회개하여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 3장 21절 제가 21절도 읽었죠.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여기 이 세례 무슨 세례라고 나옵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 자기 죄를 회개하여 주님의 길을 예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 그러면 주님의 길이 예비되는 것입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왜 이들의 회개는 완전하지가 않으니까 여러분의 회개, 완전한 회개 해본 적 있어요? 우리가 어쩔 때는 내가 참 회개한 거야? 회개는 했죠 분명히. 근데 또죠. 회개하고 그 죄 다시 짓는데 얼마나 걸려요? 근데 그런 회개했다고 그럼 주님의 길이 예비가 되냐고요? 안 되죠. 여러분과 제가 회개할 때도 예수님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냥 우리 같이 대강 회개하는 거를 하나님이 그냥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이 아빠 나 잘못했어. 그 다음날 또 해. 아빠 나 또 잘못했어. 그 다음날 또 해. 아빠 나 잘못했어. 그러면 여러분이 그 자식의 회개를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맨날 했던 소리 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래 저놈이 진짜 회개했어 그러시고 계실 거예요? 우리의 최고도 안 됩니다. 이걸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최고로 하는 그 영적 이 행동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이 백성들이 나와서 회개를 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고 하는데 주님의 길이 예비가 안 됩니다. 근데 21절에 보면은 그 백성들이 이 세례를 받았는데 거기에 예수님도 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죄가 없으신데 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냔 말이에요. 왜? 그 말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분명히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십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에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이 내가 지금 예수님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나한테 오십니까? 이걸 보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음을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세례를 받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죄인들과 동일시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모세나 선지자들, 다니엘서나 이런 데 보면 그들이 대표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여 그들의 죄를 회개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를 해요.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뭐 당신 죄나 회개하지 왜 다른 사람들의 죄까지 회개를 해? 왜 모세가 이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는 거죠?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대표하셔서 우리의 죄를 회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이 회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신해 주시는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회개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아니 여러분이 무엇을 해도 예수님 없이는 어떠한 것도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 컨셉을 잊어버리시면 큰일 납니다. 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고 이제는 내가 해서 뭐 하나님이 받는 걸로 착각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정말. 왜? 예수님 안에서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끝이에요. 여러분이 최고로 잘했다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 못 받으세요. 예수님 아니면. 이 예배? 이 예배가 지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온전하게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성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거지 우리 정성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정성하지 말라 이 말입니까 또? 항상 말을 이상하게 받아요 다. 정성 드려야죠. 당연히 드려야죠. 당연히 정성 드리지만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 안에서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그 백성들 중에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것도 우리 대신 완전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음치 같은 저희들이 부르는, 아니 음치 아닌 사람도 여기 있으니까 죄송한데 어쨌든 뭐 완전하게 부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완전한 찬양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되는 것이죠. 즉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셔서 우리의 죄를 회개해 주십니다. 드디어 참 회개가 이루어져서 이제 주님의 길이 완전하게 예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회개가 완전히 받아들여지려면 우리의 죄의 싹시 완전하게 치러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치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길을 직접 예비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을 대표하여. 아니, 더 깊게 생각을 하면 예수님 그분 자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분이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엄청나죠?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완전한 회개에 참여된 여러분과 저희들, 성령의 세례를 받은 표와 인으로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함의 표와 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다 씻겨짐의 표와 인, 예수님으로 옷 입은 그 현실의 표와 인, 예수님의 아들이 되고 그분의 신부가 됨의 표와 인으로 세례를 받았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이사야서는 그 백성들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 이런 명령이었죠. 그러나 오늘 보고 나니까 무엇이 보여집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길을 예비하셨어요. 아니 이루셨어요. 즉 우리의 길이 평탄케 되었고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하여졌단 말이에요. 즉 예수님 안에서 이제 천국에서 우리가 완전히 의로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지금 보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곧게 만드시는 거? 즉 여러분의 삶을 의로운 삶으로 만드시는 거? 즉 여러분의 삶을 죄가 없는 삶으로 만드시는 거? 그것이 우리 천국 삶 아니에요. 우리의 길을 완전히 곧게 평탄하게 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지금. 물론 죄를 짓고 살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 천국에 가시면 여러분의 길이 어느 정도로 평탄케 된지 이제 알게 됩니다. 완전히 곧은 길이에요, 바른 길이에요. 죄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우리와 어떤 관계에서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사야서 42장 16절에 내가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의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여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굳은 데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의로운 삶이 이제 우리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못 믿으시면 죽어보세요. 죽어보시면 제 말이 맞는 거 알아요. 천국 가보시면 죄도 안 짓네. 완전히 의롭게 사네. 이제 알게 돼요. 그 삶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사야서 57장 14절에 장차 말하기를 고두고 도두어 도우고 도우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셨어요. 우리 길에서 거치는 걸 다 제하여 버리리라. 어느 정도로 진짜 평탄케 된지를 깨달으시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이루셨다는 많은 의미 중에 한 가지, 우리의 죄의 삶이 끝나고 영원히 평탄한 삶이 이루어졌다는, 고든 삶이 이루어졌다는, 즉 의로운 삶이 이루어졌다는, 즉 천국의 현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영원한 천국 현실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기독교 자체를 the way, 길이라. 예, 우리 기독교 자체가 길입니다. 의로운 길, 의로운 삶. 이것이 이루어졌음을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지금은 눈에 안 보이죠. 왜? 우리 죄 짓고 사니까. 그러나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천국 가는데 거기서부터 영원히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삶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죄를 얼마나 짓건 안 짓건 그 삶은 이루어져 있어요. 이래서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지금 누가가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 현실을 잘 증거하며 살라고 노력하는 거예요. 열심히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현실을 증거하고 싶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뭘 이루셨는가를 보여주고 싶으니까. 예, 너무나 엄청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소망을 갖고 삽니다. 저도 지겹습니다. 이제 도대체 똑같은 죄를 얼마나 회개를 해야 되는 건지 지겨워요. 지겨워.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역사를 해주십니다. 저로 소망을 갖게 해주십니다. 맞아. 정말 나도 지겨운데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지겨워하실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하나님이 이루신 나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계시니까. 야, 용환아. 영원히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기뻐요. 왜? 저보고 올바로 살아라. 이제 60이 가까워지니까 확실해집니다. 못하겠어요. 아무리 노력을, 노력을 열심히 했다는 것도 거짓말이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여러분은 죄 없이 살 수 있어요? 노력만 하면 돼요? 여기서 여러분 다짐만 바꾸면 제가 이런 설교해서 여러분 아멘 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 저희의 소망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확신이에요. 우리의 의예요.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우리의 영화로움입니다. 그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끝난 겁니다. 쓸데없는 짓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다음 주에 이 세례 요한의 그 세례의 의미를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7절서부터 20절까지. 왜 또 이 세례 요한이 이 세례를 주면서 말하는 것은 메시아가 지금 곧 오신다 이 말인데 그걸 돌려서 보면 이제 심판이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구원이지만 또 심판이에요. 우리가 또 그 사이드도 봐야죠. 그게 이제 다음 주에 7절서부터 20절까지 저희가 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믿는 저희들에게 어떠한 삶을 이루어 주셨는가. 곧은 삶, 의로운 삶, 평탄한 삶을 주신 하나님, 그 현실을 잘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죄질 때마다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이루신 우리 천국 현실을 소망하며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